기린이 태어나는 장면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큰, 가장 긴 롱다리를 지닌 이 기린이 아이를 낳을 때 서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온몸이 수직으로 떨어져서 내동댕이 처지게 됩니다. 그가 처음 만난 세상은 고통이었습니다. 새끼 기린은 그 땅바닥에 누워서 멍하니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미 기린이 새끼 기린을 발로 힘껏 내리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기린의 뒷다리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어리둥절한데 다시 한번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린은 살기 위해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바둥바둥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엉덩이를 세차게 걷어찬답니다. 그러자 새끼는 더 이상 막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새끼 기린이 그를 찾아가 안아주고 핥아줘요. 아이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자마자 떨어졌는지, 왜 발로 걷어 차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빨리 기린이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빨리 달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아이는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 조치 후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으세요. 너무나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이해를 다 따지다가는 위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조치 후 이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도 잘 모르겠고 내 배로 낳은 자녀는 날마다 새롭고 심각한 것은 나도 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만화책 빨간머리 앤, 거기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렸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지도를 만나게 되면서 나의 세상을 건너뛰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그 지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선조치 후이해, 놀라운 감사,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없지만 전부를 신뢰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헤롯의 공격에 기도로 반격하였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래 빼내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빼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테러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었던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현수막을 들고 거리에 행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교회는 뭐 했냐면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처음부터 기도였고 끝까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칼이고 기도가 방패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명확하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묶어낸 쇠사슬이 있는데 그 쇠사슬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열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묶어있는 쇠사슬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열쇠가 아니라 그곳에 딱 맞는 키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 키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막힌 모든 문을 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만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요즘 같은 우기에 우산을 아무리 써도 모든 사람이 비를 맞듯이 햇빛이 내리쬐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내리듯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 전부 다 고난을 당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고난을 경험한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당하냐 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르면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냐면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줄이시고 기도를 풍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죠. 10년치 고민이 10분 만에 기도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민을 10년 동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모든 분들과 10년치 우정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10분을 기도하면 10년 이상의 우정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제의 깊이 역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음 편하게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하남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카페에 중년의 남성 10분 정도가 모여서 너무 다정한 모습으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낯선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카페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순모임하고 계셨어요. 카페 안에서 중년의 남성 10분 정도가 아메리카노, 마끼아도 시키셔서 너무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피해드리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저희 교회 교구 간사님과 또 한 집사님 부부께서 너무 다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인사를 잠깐 나누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층에 있는 구석으로 가서 앉으려고 이게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앉아 계셨던 열 분께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 카페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구나 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잠깐 앉아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뜨거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만나면 서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보다는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의 사자의 도우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마가의 어머니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를 위해서 너무 뜨겁게 기도한 나머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으로 달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너 미쳤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데가 계속해서 진짜야 진짜야 베드로가 왔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뒤로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만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안해서 그렇게 뜨겁게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하나 되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있었지만 믿음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천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줬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베드로가 죽었구나 그의 천사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뜨거움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기도한 것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기도응답을 누릴 수가 없으니 기도할 때는 정말 분명한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앞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그림은 앞전에 두 번이 나와 있고 두 번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도 동일한 기도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살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 이들이 순순히 베드로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오자 베드로는 나가자마자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인가요? 지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기도는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냥 보시옵소서. 두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기도 가운데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나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이들의 기도는 온통 사명 완수에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 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공의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동일한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일을 인하여서 베드로는 40에 하나 가만, 즉 39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 끝에는 뼛조각 아니면 쇠조각이 달려있어요. 한번 맞으면 채찍이 나갈 때 살점을 뜯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에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디로 가냐면 또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들은 이처럼 행동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채찍을 39대나 맞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고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붕대를 감고 나가서 뭐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 큰 고통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큰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안고 육체가 고통스럽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전이든 집이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이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번 죽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 역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죽음 가족으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흔들 때 더 이상 그들을 죽음 가족으로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10년 전으로 돌린다면 상상만으로 기쁘시죠? 10년 전으로 돌리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저는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살까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달랐던 것은, 이들의 인생이 달랐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먹이신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과 현장 가운데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가장 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총 세 번 남이 그의 몸에 띠를 띠우고 쇠사슬을 엮어서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구나. 내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을 돌릴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그런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게 되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띠를 띄워서 끌려서 감옥 안에 들어왔어요. 이때도 생각했겠죠?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지난번에는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오늘은 그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매 39대 맞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여기심으로 인한 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왔을 때 조금 지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스테반 집사가,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스테반은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그의 모습이 천사처럼 마지막 주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숨겼어야 되는데, 나의 인생 역시 스테반처럼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 사도 야고보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같은 운명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구나. 이제 세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끌려갈 때는 그 전에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들어오기 직전에 스테반이 돌맞아 죽었고 야고보가 못배임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째 끌려가서요, 베드로의 인생까지 3세번이 있잖아요. 이번은 진짜구나, 끝났구나, 그의 영혼까지 큰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잠들어버렸어요. 이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앞전과 똑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했겠죠.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베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자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이들은 세 번째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모여서 도망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이자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최우승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순간에 갑자기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천사다라고 말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의 기도처럼 베드로가 주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겼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스데반처럼 웃는 얼굴로 주를 맞이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그의 천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떡하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때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기도 응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 응답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제부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 이번에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베드로를 어떻게 크게 쓰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번에도 살려주셨구나.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전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자 베드로가 더 놀랐어요. 그리고 말립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지금 자기가 몰래 탈출했는데 이 소리가 밖에 나가면 군사들이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침착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옥원에 갇혔는데 깊이 잠들었다. 성도들이 놀랬겠죠. 대단하다. 그 순간 어떻게 잘 수가 있냐. 근데 보니까 갑자기 주위의 사자가 내 옆구리를 쳤다. 쇠사슬이 풀러졌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옥문이 열렸다. 군사들이 다 없어졌다. 갑자기 나와보니까 거리였다. 그리고 이 집에 와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소름 돋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가 주위의 사자가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 준 것으로 응답되었구나.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이 사건을 야고보에게 전달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조금 전에 죽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중요한 지도자로 야고보가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야고보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 역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베드로를 처형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군사들이 놀랬겠죠? 본인들이 분명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헤롯이 화가 났어요. 군사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혹시 뇌물을 먹고 그들을 빼준 것이 아닌가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신문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홧김에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18명 전부를 죽여버립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헤롯, 그는 베드로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궁금증, 의심이 폭발하여 결국 애꿎은 군사들만 죽였던 것입니다. 화가 났는지 그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가 헤롯이 또한 통치했던 지역인데 이곳에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갔는데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이사라에서 나는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헤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헤롯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밑에 있었던 블라스도에게 돈을 주어서 만남을 주선하게 돼요. 그런데 헤롯은 그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헤롯은 기질이 사납고 달변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카리스마적인 연설의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자 어떻게 환호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며 그를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당시 헤롯은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햇빛이 강렬하게 쬐다 보니까 그 모습을 비춰서 보던 사람들의 눈이 부셨던 것입니다. 눈은 부시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뿌옇게 보이고 그가 운변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듣자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며 그를 환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모습은 빛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이라고 환호성 치고 있어요. 자신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식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아도취되어 있어요. 한껏 자아가 부풀어져 있어서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그날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벌레 하나에 물려 죽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신이나 된 것처럼 팽창된 자 헤롯은 벌레 하나 물려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벌레를 통하여 헤롯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진짜 많은데 정말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이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잠든 베드로를 깨울 때 주의 천사가 쳤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치다예요. 즉 베드로가 잠들 때 주의 손이 베드로를 쳐서 깨웠어요. 동일한 손이 헤롯을 칠 때는 그를 영원토록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같은 손인데 성도를 만질 때는 살리는 손이 되는 것이고 적들을 만질 때는 죽이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진짜 만왕의 왕 신 대신 그분이 보낸 벌레 한 마리에 주저앉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벌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요. 애굽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강대국 애굽 역시 피,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무너뜨리는 데는 군사를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정치를 뒤잡을 필요도 없어요. 벌레 하나만 던져도, 벌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 또한 오늘 본문의 결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자화자찬하던 이야기가 소멸되었어요. 헤롯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치던 군중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의 소리가 소멸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소리만이 흥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리는 불확실해요. 어떤 소리가 확실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요? 인터넷에서 본 소리요? 누군가에게 들은 소리요? 내 안에서 나온 소리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소리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스스로 흥왕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역시 그 말씀과 함께 흥왕하여져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살아난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떠나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위대한 신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하룻밤 만에 죽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이 세상을 향한 이해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근 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더 이루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강구함으로 지금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답을 몰라요. 그분만이 아세요. 그분이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전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그 웅장해 보이는 그 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한 마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하지만 전부를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아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부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슴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인생을 주의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광고함을 넘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나의 생활이 새될 수 있도록 주연절히 인도하여 주시소.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연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 날 일 만날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전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는 능력의 손이 되시며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수많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알 수 없으나 전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륜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